지난주보다 제가 좀 나으셨죠? 얼굴도 좀 휘어졌고 또 머리도 좀 올렸고 머리도 잘랐고 머리카락도 잘랐고 지금 설교를 꽤 오랜 시간 해왔지만 늘 강대상에 서는 것은 늘 좀 두렵고 떨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지난주에 그 12시 10분에 예배를 마치는 그 압박감을 제가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일날 함께 이렇게 지체들과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아침이고요. 우리 오늘 성가대 찬양도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대표기도한 우리 자매도 감사하고 아침에 또 봉사하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이크 소리도 너무 좋네요. 제가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좀 잘 또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강대상에 또 오랜만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과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나라라고 하면 나라를 이루는 요소가 세 가지죠. 하나는 주권, 또 백성, 세 번째는 영토입니다. 제가 이전에 부산에서 살았는데 이전에 이제 영두산 공원 밑에 가면 미문화원이 있었는데 그 미문화원 땅은 못 밟았어요. 밟으면 이렇게 내려가라고. 왜냐하면 그 미문화원 땅 앞은 이제 미국의 영토였기 때문에 부산에 있었지만은 왜냐하면 그 땅만큼은 미국의 주권, 그러니까 통치권이 이렇게 미치는 영역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백성도 있고 또 영토가 있어도 또 주권을 빼앗을 때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는 또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권이 있고 백성이 있고 영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 역시 주권과 백성과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뭐냐?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요. 다스림의 영역입니다. 말씀의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7년 동안 한수비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숲이라는 공동체가 세상과 그리고 어둠의 주관자들의 가치관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난 7년 동안 매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또 하나의 요소는 백성이죠. 그러니까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머금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하나의 요소는 영토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공간과 활동의 영역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8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7년 전 교회가 세워지기 그 전 제가 이제 8년 전에 남아공에 있을 때 한국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어떤 설교를 해야 할 것일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에 주셨던 말씀은 신명기 3장 24절이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제목을 주셨는데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우리 공동체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라고 이렇게 하나님 인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한숲은 이제 지난 7년 동안 하나님의 그 나라의 주권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제 그 말씀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시점에 한숲이 서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가 있습니다. 아 이제는 주권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역의 활동들이 우리 공동체에 시작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단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검색해 보면 72번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쳤을 때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은 인물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치면 누가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제일 많이 단어가 나올까요? 우리가 아는 모세, 우리가 아는 다윗도요 세 번, 네 번밖에 안 나옵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가장 많이 묘사되어 있는 인물은 엘리야입니다. 무려 35번이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이 땅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받게 되어지는 근본적인 훈련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지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바라볼 때의 관점이 그냥 엘리야에 했었던 어떤 활동의 영역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훈련과 이런 특징과 이런 방향을 향해서 가게 되는구나라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가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소개할 때에 성정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화를 막 내잖아요. 화를 포함해서 엘리야는 우리와 정서와 같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 정서가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강한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와 동떨어진 영웅적인 존재가 아니고 엘리야는 성정이 같다. 우리와 같은 특징을 가진 인간의 표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성정이 같은 그 엘리야가 어느 날 갑자기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툭 튀어나옵니다. 밑도 끝도 없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슷하죠. 이스라엘의 가장 큰 국가적 위기의 시대에 어느 날 뜬금없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엘리야가 도대체 어디서 신앙훈련을 받았는지 어느 신학교를 나왔는지 어떻게 선지자가 되라고 부름을 받았는지 안 나와요. 그냥 어느 날 툭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요 어느 날 역사 가운데 툭 튀어나온 그의 첫 말인데 그가 열왕기상 1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멋진 선포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가장 힘든 시기에 튀어나와서 갑자기 했었던 그의 선포인데요. 그것은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를 향한 의로운 한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그것은 우상신들과 그 추종자들을 향한 무서운 경고의 외침이었습니다. 우리가 1절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행위를 한 것을 보면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말씀도 알았고 말씀을 살려는 순종의 행위도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고요. 실제로 그가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어떤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능력으로 역사 속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멋지게 출발했던 엘리야가 그 다음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한마디 딱 하고는 도망갑니다. 그때부터 3년 동안 숨어 지내죠. 열왕기상 17장 2절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외치고 한마디로 말하면 큰소리 한번 뻥치고 도망해버리는 민망한 몰골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7장에 나타나는 엘리야입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냐면은 그를 그릿 시내를 거쳐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릿 그리고 사르밧 왜인가? 하나님은 그릿 시내와 또 사르밧 과부의 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되는 어떤 훈련들을 엘리야에게 시키시기로는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럼 그것은 한마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교회 오실 때도 이렇게 여러분 혹시 내비게이션 켜셨는지 모르겠는데, 내비게이션이나 이렇게 지도를 보면 이렇게 우리가 딱 보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성경을 이렇게 펼치면 지도나 내비게이션을 본다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야 하는 길들이 보이는데 그 길의 입구에 먹고 사는 문제가 있고요. 그 길을 지나보면 죽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와 죽고 사는 문제를 지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그릿과 사르밧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엘리야를 그릿과 사르밧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는 어느 날 역사 속에 뜬금없이 등장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역사 속에 등장한 한 인물을 어디까지 인도하셨냐 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넘고 그 다음에 죽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다. 이게 엘리야를 향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관점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좀 하려고 이렇게 나름대로 출발했는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의 샘플이 될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자기는 그냥 자신의 어떤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바꿔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먼저 그릿 시내가에 보내셨는데 시내가에서 마실 물을 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심으로 엘리야의 피로를 직접 공급하셨어요. 직접. 마치 그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직접 공급해 주셨어요. 그 후에 하나님은 사르밧 가부집으로 보내서 이제는 간접적으로 엘리야의 피로를 또 채우시는데요.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릿에서 직접 공급하시고 난 다음에 사르밧으로 보내셔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셨는데 엘리야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기를 섬기게끔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 자기 아들을 마지막으로 먹일 그 한 끼와 식량밖에 남지 않은 거의 죽음 직전의 상황에 놓여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내신 어떤 수종드는 천사가 이 가난한 여인이라는 것을 믿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이제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가난에 시달리는 과부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 가서 한 끼만 부탁해라 이러면 되는데 9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 가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처음에 까마귀를 통해서 그냥 직접 먹이시다가 간접적으로 먹이시다고 보냈는데 이게 지금 한 끼 먹고 죽으려는 그 집에 한 끼밖에 없는 그 집으로 가서 그것도 머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나중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엘리야와 과부에 관한 이야기를 설교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 가난한 여인이야말로 온 땅을 통틀어서 엘리야를 섬기기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도대체 먹고 사는 문제의 주인이 누구인가? 놀랍게도요, 한 끼밖에 먹을 게 없는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여인의 피로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공급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에 보면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이제 여인도 이렇게 먹는 문제가 해결된 후에 그 집 주인 뒤에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구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러면 엘리야 그 과부의 아들이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엘리야가 믿음에 의해서 행동하니까 기도하니까 아이가 살아났어요. 이건 이제 부활의 표징인데요. 잘 보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여인이 뭐라고 말했는지 제가 조금 전에 강조해서 읽었는데 먹고 사는 문제를 넘고 그리고 엘리야가 믿음으로 고백해서 그 아이 그 과부의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죽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자 그 여인의 입에서 이전에도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불렀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먹고 사는 문제와 죽고 사는 문제를 넘으니까 그 여인의 입에서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인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중심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고 죽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와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사람으로 가는 이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엘리야를 먹이세요. 까마귀를 통해서 직접 먹이시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간접적으로 먹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냐 하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하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과부의 집에 먹을 걸 채우시고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가정에도 무엇을 말하고 싶으셨냐면은 이 과부의 가정 그리고 그 과부와 그의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으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하고 때로는 우리의 어떤 내면이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회복되어야 되는 문제를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피로를 공급받고 회복되는 일을 떠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중심은 뭐냐면 나는 이 나에게 주어지는 이 공급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왜 먹고 사는 문제와 죽고 사는 문제를 이렇게 넘게 하셨냐면 먹고 사는 문제와 죽고 사는 문제보다 나는 네가 먹고 살고 죽고 사는 것보다 너는 나에게 더 소중한 존재다.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먹고 살고 죽고 사는 문제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25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들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존재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관점은 언제나 먹고 사는 문제와 죽고 사는 문제지만 그 문제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냐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와 죽고 사는 문제를 통과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과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받아야 될 훈련의 핵심인데 결국 이 훈련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지난 7년 동안 한집이 하나님께 받은 훈련이 그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죽고 사는 문제. 표면적으로 보면 그것처럼 보이지만 더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아니야. 너희들은 먹고 사는 문제와 죽고 사는 문제보다 나에게 있어서 더 소중한 존재야.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죽고 사는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존재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의 과정 중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교회 오시면 저하고 세 가지 공부할 때에 제가 여기 보면 제자라고 했을 때에 제자 본문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는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 헬라 원어가 포이에마입니다. 이 포이에마에서 영어에 포임 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지요. 너는 나에게 있어서 시와 같은 존재다. 시와 같은 존재다. 여러분, 그 시라는 것은 다른 문학 장르와 달라서 우리가 어떤 것을 표현하는데 그 표현의 한계를 넘었을 때 우리가 쓰는 어떤 문학의 형태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넌 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와 같은 존재, 하나님의 걸작품, 그리고 너무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나의 이 정체성을 깊게 인식하면 더 이상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죽고 사는 문제에나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서야 하나님의 그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관점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먹고 살고 죽고 사는 문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내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보지 말고 어떤 그런 결단보다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첫 관문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뭐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죽고 사는 문제와 먹고 사는 문제를 딱 넘어서서 이제 내가 소중한 존재인가를 인식하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딱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두 나라에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는 아니에요. 그 전에는 신앙의 기초를 쌓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딱 깨닫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기 때문에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두 전쟁에 관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 왕을 대면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그릿과 사르밧과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서 아합을 만나라. 아합을 만나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아합이라는 상징이 있어요. 아합 왕을 조정하면서 이스라엘 땅의 어둠을 퍼뜨리고 있는 모든 영적 통치자들과 권세들, 세상에 있는 악의 세력들 이제 네가 가서 한번 부딪혀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느 정도 훈련이 되자 하나님은 그 세상에 있는 그 실체들과 한번 부딪혀보라고 네가 아합을 만나라 라고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40절에 보면 그 유명한 갈멜산의 대결이 나옵니다. 그래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에 보면은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비가 다시 오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을 넘어가면 그랬는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는 이 세상의 소리, 어둠의 이 주관자들의 소리가 딱 들리니까 엘리야가 또다시 놀라서 도망갑니다. 그리고는 도망가면서 엘리야가 계속 본능적으로 했던 말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 20장 계속 읽어보면 엘리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먹고 사는 문제는 넘어섰는데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가 계속 훈련받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렸잖아요. 남을 살리는 믿음은 있었는데 자기 자신을 살리는 믿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계속 훈련시켜 나가시는 거죠. 엘리야는 힘들 때마다 죽여달라. 하나님 내가 죽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냐면은 로뎀으로 보내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5절 8절에 보면은 17장에 그리시네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었다가 19장에 보면 그가 그 갈멜산 사건 이후에 19장에 보면 그 로뎀에 있잖아요. 근데 로뎀에서 하나님께서 또 먹이시고 또 자기를 회복하는 걸 보는데 그때 그 그릿과 사르밧에 있어서 자기가 경험했었던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오버랩되면서 그가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그렇지. 먹고 사는 문제와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그 확신 가운데 그가 일어났어. 그래서 그 힘으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로뎀에서 힘을 얻고 40일 동안 가서 호렙에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임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거기서 듣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뭐냐면은 열왕기상 19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17장에 엘리야가 이 역사 속에 등장할 때는 능력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능력을 발휘합니다. 18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멜산에서 능력으로. 그런데 19장에 가서 다시 로뎀에서 회복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더 진일보한 다음에 나타나는 그의 특징은 그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엘리사,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 왜 사람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속성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영속성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속성을 가질 하나님의 사람을 또 이렇게 세워가는 일을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화려함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요, 어떤 능력, 파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아주 작아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영속하여 갈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그 다음 사람을 세워가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 남아공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이제 이번에 우리 선교팀들도 오셔서 보셨겠지만 천준혁 선교사님, 서대경 선교사님이 20년 넘게 그 사역지에서 하셨던 일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신학생, 묵관료에 있는 한 흑인 신학생이 딱 세워지면 그 신학생이 텐트교회, 양철교회, 그 다음에 벽돌교회를 거쳐서 벽돌교회를 마지막에 짓거든요. 뭐 이렇게 그냥 벽돌로 지었는데 그 벽돌교회를 짓는 데까지 한 10년 걸립니다. 왜 10년이 걸리냐면 건물은 돈만 주면 금방 짓는데 이 신학생이 이 벽돌교회를 담당할 수 있을 만큼의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는 한 10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생이 딱 준비가 되어지면은 마지막 벽돌교회가 딱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에는 이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게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교 보고를 부탁하거나 뭘 하고 있는지 물어보면 딱히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20년쯤 지나니까 이 훈련받았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았던 이 신학생들이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목회자로 섰는데 이 목회자들이 지금 20명 가까이 섰거든요. 이들이 한 교회 한 교회들을 이렇게 그 섬겨나가면서 그 남아공 땅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향력은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한숲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숲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속성과 확장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것이 한숲의 사역이고 지난 7년 동안 한숲이 해왔던 사역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9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구절은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엘리야가 어디로 갔습니까? 호렙이죠. 이 호렙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은요, 600년 전에 모세가 섰던 시내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어디 가서 섰냐하면 600년 전에 모세가 섰던 시내산 앞에 딱 갔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에서 그를 어디에 머물게 했습니까? 한 굴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굴이 어느 굴이냐? 앞뒤에 보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모세가 시내산에 섰을 때 이 굴이 어떤 굴인지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셨다. 여기 내 옆에 있는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내 존엄한 모습이 지나갈 때 너를 이 바위 굴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가기까지 너를 내 손바닥으로 가리리라. 내가 손바닥을 떼면 내 얼굴은 보지 못하겠지만 내 뒷모습만은 볼 수 있으리라. 여기 보면 굴같이 생긴 한 구멍이 나옵니다. 지금 엘리야가 서 있는 60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시내산 얘기인데 이것의 다른 번역은 바위굴이라고 칭했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바위 틈입니다. 그러니까 바위 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넣고는 내가 지나가는데 네가 내 뒷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호렙 시내산에 있는 그 호렙으로 해서 그 바위굴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대면했을 때에 숨기신 바로 그 구멍에 엘리야를 다시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600년 전에 그 모세를 왜 그 바위 틈에 숨기셨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뭐 어떤 걸 요구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모든 선한 것을 지나가게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숨기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선한 것이 지나갈 때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것이 지나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것이 지나가는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는 또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똑같은 곳에 엘리야를 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어요. 모세 때는 그냥 지나가셨더만 돼 있는데 같은 장소에서 엘리야 때 지나갈 때 어떤 일이 있는지 바람 지진 불을 지나서 세미한 음성 속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나갈 때 현상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이렇게 9절 13절에 두 번이나 질문하시면서 엘리야야 네가 지켜야 할 너의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가 어디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엘리야에게 이제 너는 네가 지켜야 할 자리 네가 지켜야 할 삶의 자리가 있는데 넌 가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대로 실천하라. 그게 뭐냐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가서 기름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고 난 다음에 엘리야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세우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난 다음에 엘리야에게 남는 것은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선한 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 영광을 버리라는 것이 선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지날 때 보이는 겁니다. 내 선한 것이 지나고 나서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지금 모세와 엘리야를 같은 장소에 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자습서처럼 설명해 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라라는 이 뜻, 이 뜻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시간이 지납니다. 신학에 보면 여러분 변화산 있죠. 예수님께서 변화하시는 변화산.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 3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변화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딱 예수님 옆에 섭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에게 등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는 나일강 그러니까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던 구약의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간 인물입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죽었다가 건짐받아서 살아나셨던 그 인물의 표징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인물이 나타난 이 두 인물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사람은 죽음에서 건진받았고 한 사람은 죽지 않고 하늘로 갔습니다. 이 두 인물이 가리키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이 두 인물이 지칭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결국 모세와 엘리야가 말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다. 예수님에게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때까지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셨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두 인물이 드러나서 지나가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인데 지나가게 해야 된다. 예수님은 이 변화산을 거쳐서 나중에 겟세마네에 오릅니다. 그리고는 그 겟세마네에서 몸부림치시지만 마침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하나님의 뜻이 지나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러자 딱 지나가니까 십자가 이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부활이 있었고 그 이후에 마침내 사도행전의 교회가 탄생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지나가셨던 하나님의 뜻은 교회였습니다.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엘리야는 엘리사라는 한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속성을 가져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교회를 탄생시키고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교회는 지나가시게 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지나가시게 한다는 것은 오직 그분의 뜻만을 따라가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한숨의 사역은, 한숨 공동체의 사역은 지나가시게 하는 사역입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지나가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여기서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말이 헬라 원전의 에델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정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려고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탄 배로 곧바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지나치려고 작정하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듯 같은 방법으로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나간다는 표현이 세 번 나왔는데요. 모세에서, 그러니까 출애굽기 33장에서 나왔고요.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직접 제자들을 지나가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등장했던 그 지나감이 이제는 예수님에게서 직접 나타납니다. 즉 예수님이 제자들을 풍랑에서 구해주시기 전에 지나치시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그 구약에 나타나셨던, 그 지나가셨던 그 삼위일체의 한 위로 존재하는 분임을, 나는 하나님임을 제자들에게 그날 말씀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제자들에게 드러내시려는 그 행위를 끝까지 못하시죠. 왜냐하면 마가복음 6장 49절에 보면 제자들이 막 겁에 질려가지고 유령이 나타나고 소리 지르는 통에 판이 깨집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였지만 제자들은 공포에 질려서 그 특권을 날려버리고 말죠. 우리가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사단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두려움을 주어서, 제자들처럼 두려움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은 지나갈 때 나타나요. 근데 지나갈 때에 사단은 자꾸 두려움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냥 붙잡아 두고 혹은 내 안으로 이렇게 가려두려, 딱 가두어두려는 그 순간 그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광은 지나가게 하실 때만 드러납니다. 여러분, 영광은 우리가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영광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지나갈 때만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숨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게 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지나가시도록 자신의 몸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이 마음껏 지나가시도록 길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교회는 자신의 그 교회 자체의 필요를 채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분의 뜻만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주권입니다. 그럼 지난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많은 그 순종을 해왔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을 이렇게 지나가게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나바공에 가서 있는 그 몇 개월 동안 그 흔적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지난 선교팀과도 같이 갔는데 그 케이프타운에 다리미 교회도 한숲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다리미 교회도 한숲의 흔적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나가게 하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지나가게 하는 사역을 우리는 계속 했더니 그 흔적들이 곳곳에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다는 것은 현실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나가게 하는 것인가?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그 시내산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실제로 회막에 덮이는 일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시게 하는 것은 현실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으로 보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구름 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 불기둥의 속도에 맞춰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충만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출입, 들어가고 나가고 그리고 그 속도를 그렇게 결정하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수비 7년의 사역이었고 앞으로 한수비 할 사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출입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속도를 내라고 할 때, 머물러고 할 때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열왕기상 19장 18절 이제 마지막 보면 이런 이제 그 결론에 도달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그가 읊조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7천명이 남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7천명은 뭐냐?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남만 남았다는 엘리야를 향해서 숨겨진 큰 교회가 있다. 너 혼자 아니야. 이 세상에는 숨겨진 큰 교회가 있다. 이렇듯 엘리야의 시대에는 숨겨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숨겨진 교회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숨겨진 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이 크리스찬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축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숨겨진 교회, 전 세계의 숨겨진 교회와 네트워크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가깝게는 우리 홍덕에 있는 지역교회이고요. 또 넓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고요. 더 나아가면 선교사님들이고요. 또 더 나아가면은 이 땅에 있는 선교단체들입니다. 그들과 우리는 네트워크를 가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숨겨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사는 문제와 죽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아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고 그리고 숨겨진 7천명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장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것이고 숨겨진 교회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영광이 딱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 엘리사가 남았고 제자들이 남았고 교회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고 나면요 재정, 물질,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이 남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키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왜 그 한 사람이 중요하냐면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재생산시킬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권, 하나님 뜻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영토의 확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따라왔고 앞으로도 그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게 설교의 결론인데요. 한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